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딤돌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걸림돌과 같은 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디딤돌 같은 성도입니까? 걸림돌 같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디딤돌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걸림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지요. 디딤돌 같은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밟혀주는 역할을 하는 성도가 바로 디딤돌 같은 성도지요.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혹 누군가가 나를 짓밟아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요. 걸림돌 같은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결코 지나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성도가 바로 걸림돌 같은 성도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십니까? 저는요, 디딤돌 같은 성도, 디딤돌 같은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혹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저를 밟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정말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다면, 혹 저를 밟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만 설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늘 간절해요. 그렇지만 한켠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혹 우리 교인들에게 걸림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이 오시면 더 목회를 아름답고 더 귀하게 하실 텐데 혹 걸림돌이 아닌가,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내가 혹 걸림돌은 아닌가. 그래서 늘 제 옷깃을 염해요. 그리고 아내하고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오늘까지다. 오늘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하자. 오늘까지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 사명 맡겨주셨으면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한다.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한다. 양정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만 내일을 욕심내지 않는다. 내일을 욕심내는 그 순간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 짐쌀 준비해라.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려고 할까 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길까 봐. 그래서 늘 아내와 둘이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다. 하나님께서 양정교회를 담임하라고 오늘까지 맡기셨으면 오늘까지는 죽도록 충성한다. 그리고 내일 욕심내지 말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말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나름대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켠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혹 걸림돌은 아닌가.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은 디딤돌이 되는, 디딤돌 같은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디딤돌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밟고 정말 일어설 수 있다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잘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성도가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나는 밟히고 뭉개지고 상처를 입더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나의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밟혀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밟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생명과 화목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지요. 서로 왕 되려고 하고, 서로 주인 되려고 하고, 서로 목소리 키우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기름돌 같은 성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디딤돌 같은 목회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과 화목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 전교인 체육대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 뜨는 순간. 아, 체육대회에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체육대회에 참석 안 하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도 일부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생각보다 예상했던 이름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보니까요. 의원팀들이요 철저히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저 집에서 저 남편이 아실까 저러고 있는 거, 저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가족들이 알까 싶을 때 저런 것처럼 정말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그렇게 망가지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응원팀들. 아,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죠. 저분들이 언제 저렇게 바쁜 분들이 언제 저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또 응원을 준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할까. 생각해보니까 응원팀들한테 선물 하나도 못 드렸어요. 그토록 죽도록 망가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그분들 보면서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감동을 했어요. 또 주방팀이요. 그날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그 때앞에서 땀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뜨거운 밥을 막 퍼내면서 막 반찬 퍼내면서 그런데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계속 퍼가면서 막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들. 그분들은 체육대회를 참여를 못했어요. 준비부터 그 정리, 뒷정리까지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설거지까지 마무리까지 다 하시느라고 체육대회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한 끼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여러분은 도시락 보셨죠? 그것이 대충 준비한 겁니까? 대충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이 거기에 다 의미를 담고 다 필요하게 준비해서 저는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땀 막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분들 뵈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또 세팅팀이요.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는 잠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만 이 세팅팀은요 그 전날 토요일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그 체육관에서 다 세팅, 마이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 또 운동 경기 도구들 다 세팅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다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한 명도 얼굴에 인상 쓰는 분 없었어요. 다 기쁨으로. 또 그 저녁에 오셔서 기쁨으로 그 팀들을 위해서 밥 식사까지 내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 밤늦도록 그 고생하고 그 새벽에 또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정말 애썼어요. 또 교인들이요 각자 싸우신 떡과 과일들을 나누어가면서 같이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중에는 저도 안 갖다 주셔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저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래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와, 이런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 양정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 정말 한 사람도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화내는 사람 없이 기쁨으로 모든 걸 참아내며 이겨내며 그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체육대회를 하며 우리 교회의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양정교회는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을 뵈면서 야, 우리 양정교회 정말 희망 있다. 우리 양지연교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에 보면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후의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평과 화목이 회복이 됐던 거예요. 화평과 화목이 회복이 된 거죠.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거지요. 예수님 이전은 어땠는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를 시작하고요. 12절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예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게 그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는 자였고 소망 없는 자였다. 외인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인이었다. 밖에 있는 자였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시간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시작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비추어서 생각해봐라 이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였어요.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전에 말씀처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도 없고 도무지 해결 방법도 없던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 동문 후배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동문 이 친구가 개척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만한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예, 그냥 참여만 할게요. 참여만. 그런데 선배님이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수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사코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참여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참여했는데 그 동네에 그 럭키 아파트 옆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2년 반 동안 기도처로 삼고 개척을 하고 2년 반 동안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버텼다고. 예. 그렇지만 3년 되면 무임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년 반 지나고 이제 이 지역노회에 소속이 되는데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돼서 소속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배니까 제가 이제 한참 선배니까 저더러 목사님 오셔서 조금 설교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참여만 했어요. 겸손하게. 예, 참여만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랬더니 저한테 축도를 시켜서 마지막 축도를 했는데 그런데 분위기 눈치를 살짝 보니까 점심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럿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여럿이 왔는데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뭐 조그만 부목사님들이고 다 그래요. 그럼 결국 저들로 밥사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시죠. 오늘은 제가 우리 후배님들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이렇게 샀어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설 자격도 안 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빼놓으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2년 반 동안에 어떻게 버텼는지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버틴 얘기를. 그 앞에서 나오셔서 그 회고를 얘기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렵게 전도, 한 사람 전도했더니 조금 키워놨더니 탁 떠나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또 어렵게 전도 한 사람 해놨더니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일할 만하다고 생각될 때는 또 떠나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격려를 팍팍 와봤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회하는데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잘할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격려를 팍팍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너무 쉽게 까먹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누구보다 탁월한 줄 알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들이 혹 까먹을까봐, 혹 망각할까봐, 혹 이것을 잊고 교만해질까봐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여기서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첫 번째로 이 꺼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과거에 대해 생각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이걸 망각하면 오늘 불평하잖아요. 오늘 원망하잖아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때 어땠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11절, 12절 반복적으로 두 절에 걸쳐서 그때에는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때는 어땠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겠지요. 그때에 내가 어땠는지 생각하면, 그때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직분 가지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직분 가지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부족한 자에게 그 직분 맡겨주심이 영광이고 기쁨이죠. 가문 대대로 영광이죠. 영광이죠.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니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시달리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요. 너무 쉽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를 생각해라. 이것을 알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평안을 더욱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자리에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뻔히 안다면, 그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까마득히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삶에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헤매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지요. 노력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분명해지길 바라요.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대충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기 이전이나 믿기 이후나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13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얘기해요. 이제는. 그래서 13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고 다시 18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상태, 예수 믿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동시에 좀 더 나간다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미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전부 다루고 있어요.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시작이 19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나는 것이요.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화목해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외인이었어요.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룰 수 없었던 자였어요. 단절된 자였고 끊어진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다. 그것이 오늘 핵심의 이야기고 동시에 그 화목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화목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이 수평적 화목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수직적 화목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대신 원망을 듣고 대신 망신을 당하고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한 몸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과 14절에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표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화평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대요. 그래서 뭘 했대요? 화평하게 하시고 얘기하죠. 여기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어졌어요.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너는 죄인이니까 이 안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죄, 우리가 심각하게 지은 죄, 도저히 이것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용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적응하면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가 누구래요? 우리예요. 그 은혜 받은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는 화평을 이루어라 얘기하는 거지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구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상징하고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구분짓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분짓지 않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는 구분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의인, 자꾸 구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하여 더 이상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다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 사이에서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인이고 저 사람은 그냥 새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서를 거예요. 자꾸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은 그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대신 저주 당하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핍박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를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구분을 만들어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배려해 줘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입해 보면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얘기 나오죠. 여기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나오죠. 중간에 막힌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뜰들이 있습니다. 뭐 이방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요, 뭐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의 뜰은 저 밖에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뭐 그 기타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밖에 있어요.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벽을 쌓아서 경계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접근할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그리고 수도가 근처에 담뱃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붙여라. 써 붙여라. 그래서 붙여라. 한번 보세요. 금연구역. 이곳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과 밖은 금연구역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곳에 담배를 필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없다. 네? 그랬으면 아마 담배를 안 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착하게 쏟아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담배 꽁초를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보다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담배 꽁초들이 너무 많아요. 이 수도가 옆에 다 거기 와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구분을 진 거예요. 구분을. 그런데 이 벽이 어떻게 됐대요? 허물어졌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자기 육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중간에 막힌 담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선언한 거죠. 구분 짓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나 다 예배 들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죄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심각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벽을 허물어 보셨어요.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소통되지 않고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가령 우리 몸이 어느 한 곳에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골이 깊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불신자들 사이에 이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능력으로 반목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허무는데 우리는 자꾸자꾸 벽을 쌓아요. 주님은 무너뜨렸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우리를 허물으셨는데 자기 육체를 깨부셔서 그래서 그것을 허물으셨는데 우리는 자꾸자꾸 벽을 쌓아 올려요. 너무 높이 쌓아 올려요. 세상에는 막힌 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혹 어떤 담이 있으십니까? 이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화목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자기 육체로 허물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육체를 내어드리며 허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막힌 담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목과 적대감으로 분열된 것에 앞장서서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없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뻔히 손해를 볼 줄 알지만 화목과 일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빈부의 장벽,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꾸자꾸 담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벽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혹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접근하는 자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이 너무 좋아서 그 일부를 잠깐 제가 갈취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의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 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릴 적에 담은 이웃과의 정이 오고 가는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담을 사이로 서로 나눠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 담 넘어오에 또 뭐가 맛있는 게 넘어올까? 옆집 아주머니가 뭘 준비하면 늘 그 담을 통로로 해서 넘어왔어요. 저희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 나가면 그 담을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주고받고, 그 우리 집도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건네주고 한번 먹어보라고. 맛은,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래. 맛은 없는데 그냥 한번 그냥 맛이나 봐. 예. 맛은 겁내기 없는데 그냥 맛이나 봐. 예. 맛을 얼마나 맛있는데 저를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맛있는데 저희 어머니 늘 그래요. 맛 되게 없는데 그냥 맛이나 보라고 그냥. 예. 소통에 인정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또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가 인정이 가득한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담 사이에 놓고 담을 기대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담이 너무 높습니다. 또 담장 주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반목이 가득하고 적대감이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자꾸자꾸 벽을 쌓고 자꾸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 없는 세상, 그것은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가족 식구들 사이에 담이 없고 부부 간에 담이 없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 흘려 허물어 주신 담을 우린 다시 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시오. 육체를 찢으시고 모든 담을 헐어주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막힌 담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진정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담을 쌓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담이 있었다면 허물어뜨리십시오. 담이 있었다면 허물어뜨리십시오. 그래서 서로 오가는 대화가 따뜻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15장 전반절에 15절 전반절에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말이 있어요. 율법.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언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은 없는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특권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자꾸 구분을 짓거든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그래서 자꾸 뭔가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은 있어도 죄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율법이 가득합니다.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무서워서 성도들 못 만나고 왜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니까.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없애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원수된 것 이게요. 원수된 것. 원수된 것. 이것은 왜 원수됐다고 얘기합니까? 늘 죄를 지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자꾸 내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별로요. 그 사람 괜히 만나기도 싫어요.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어요.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지적질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게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만나지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 곁에도 가기도 싫지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수된 것.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교만한 사람들로 이해를 했어요. 대단히 교만하다. 그러니까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들은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저 자신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저 교만한 백성들, 예? 교만한 백성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참 형편없는 자들 막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원수지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계속 지적질을 당하면 교회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봐도 못 본 척하죠.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해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구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무력화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16절 말씀해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율법의 지적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주를 직접 받으신 한 몸으로 받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 또 14절에 보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는 한 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헐어보셨고 원수로 만드는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즉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자신은 밟히시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신 원망을 듣고 대신 망신을 당하고 대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 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